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너와 그 아이들과 네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봅니다.
땅의 몸은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귀신이 일하고 다른 영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정작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단에게 유혹되어 우리 욕망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었고 사단의 실체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냥 책에서 보고 혹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루시퍼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셔서 그 천사가 사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섭리 아래서만 일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한다거나 인간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혹할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다 깨달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겼노라 라고 여러 번 선포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내 손 안에서 이 싸움이 끝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는 사단을 대등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한 이해가 없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 손 아래 있고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걸 이 시점부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은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걸음을 내 인생을 옮겨가는 내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서신서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 죄로 인해서 가장 징계를 받고 있는 대상이 사단인가 우리인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영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옥에 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영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멸망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배워가겠죠. 앞으로 아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이유가 4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서 1장,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의도적으로 4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여러분이 아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3장으로 잠시 돌아가서 3장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이 창세기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상, 그 상들을 말씀으로 대체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상들을 깨트려 나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노아를 살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칭호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노아가 얻었던 이 칭호가 어떻게 그에게 왔는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노아가 왜 그런 칭호를 얻었는가 하면 한 단어 정도는 생각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네. 노아 하면 뭔가 한 단어는 떠올라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의인이 말하는 히브리어 체데크는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의인은 전부 다 체데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완전함을 의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의 몇 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거기 나오는 여인 다섯 명도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복음서 첫 서두에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지난 시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완전한 자라는 것도 절대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완전한 타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수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했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한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나랑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이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 앞에 버틴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서로 보면 늘 부족함 뿐이겠죠. 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뭐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함께 오셨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각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논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길게 한 페이지에 혹은 한 권에 글을 적지 않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 참 믿을만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단어로 평가를 어차피 당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하겠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까? 노아는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다른 방법, 자신의 시간과 하나님의 다른 시간, 사실 그건 얼마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무 질문 없이 순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긴 세월, 100여 년이 걸치는 그 긴 세월에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온 인생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배 안에서의 그 1년 17일이라는 그 긴 시간, 하나님의 그 긴 세월의 침묵, 여러분 노아는 버틴 겁니다. 신앙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시면서, 평생 사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계산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중시조로 새롭게 쓰임을 받을 만한,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죄의 내성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씻어서 뺄 수 있는 게 있고 씻어서 뺄 수 없는 게 있죠. 목욕을 가시면 씻어서 그래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죄라는 건 아주 깊숙이 들어박혀서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셨던 겁니다. 적어도 인류의 중시조로 이 사람이 세워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훈련이 받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자녀가 필요하죠.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실력과 내용과 신앙을 갖춘 인생이 되지 않고는 그냥 말만 너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했던 기도 제목 중에 신앙을 가진 친구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 하나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몇 번 그 그걸 언급하는 걸 듣고 나서 제가 참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진정한 진리는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잘못했구나, 이 또. 내 인생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으시려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신 적이 그런 추억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십니다. 13절을 보면 601년 1월 1일 그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노아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런데 노아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를 더 기다립니까? 물이 마른 걸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추를 갈아내려서 한번 젖었는가 안 젖었는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적어도 눈으로 확인했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자기에게 하시는가를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됨이 없거든요. 오후에도 이걸 다시 설교할 건데 혹시 오전에만 듣고 오후에 들지 못할 분을 위해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면 노아가 더 잘 알았던 겁니다. 1년 17일 동안 식구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식구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천사 아니잖아요. 야 네가 좀 줘. 네가 저거 배설물 치워.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도 했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다시 회개하고요. 그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죽였는데 이래봐야 배 밖에 나와봐야 다 죽는 거잖아요. 또다시. 아니 또다시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될 테고 다시 홍수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나갔다가 또 배 지어야 되는데 뭐한데 나가나 그냥 있자 이런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노아에게 그 죄에 대한 절절한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듬으신다는 걸 노아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노아가 그곳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방법을 운행하시는가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시간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들을 감당하면서 인내함으로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말 없이 그 인생을 들여서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답을 정확하게 내시겠죠? 저는 아마 서슴없이 노아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는데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전체적인 상황이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만 주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데 그죠? 같이 밥상에 앉았는데 아빠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고 숟가락을 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도 기쁜 게 부모 마음인데 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100년을 기다렸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어찌 안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4절입니다. 둘째 날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랐더라. 누가 말린 거죠? 하나님이 말린 겁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저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버틸 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치 오차 없이 당신의 때에 이 일을 노아에게 허락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옛날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이루어주십시오. 성경이 시키는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저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되게 받아서,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수도 없이 주문처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서 뭐하게, 제가 영광을 얻게요. 그런데 교묘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서 하나 생각을 더 해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재빠르게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어느 책 하나 읽고 또 이 기도의 구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야, 너 기도 그게 아니야. 너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아주 긴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을 때, 이제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앞이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그던시의 가게 기억나십니까? 위그던시의 사탕 가게.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에 올려져 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사준 사탕을 기억하고 그 사탕 가게로 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주인공 폴이 체리 씨를 들고 가서 그걸 돈처럼 주었던, 예, 그 내용입니다. 나는 주먹을 펴서 위그든 씨의 손에 은박지로 잘 싼 체리 씨 6개를 올려놓았다. 위그든 씨는 자기의 손바닥을 바라보더니 한참 동안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불안해서 여쭈었다. 모자라나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한숨을 쉬고는 대답하셨다.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구나. 거스름돈을 내주마.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러서 주인공 폴이 수족관을 운영하죠. 그때 두 아이가 물고기를 사러 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아이는 내 손 위에 동전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아니라 옛날 내가 은박지로 잘 쌌던 체리씨였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그것을 지켜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떤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위그든 씨에 대한 추억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잠시 상념에 빠져있자 여자아이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나요? 나는 침을 삼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돈이 조금 남는걸? 거스름 돈을 주나. 주인공 폴은 어린 시절부터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그가 인생에 대한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인격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격이 깊은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아마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실 겁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마 우리 손에 사탕도 지어주시고 물고기도 지어주시고 거스름돈도 지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한 것만 주셨다는 우린 대책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격적인 사람, 그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되게 큰 희망이 있다면 제가 같이 울산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울산교회 청년들이 그래도 한 7년, 8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저랑 있었는데 몇 분이 이렇게 함께 이 교회로 나중에 넘어와서 있어준다 할 때 제가 그분들이 저하고 있어준 데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이 제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내가 교회에 자라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좋은 크리스찬 형, 누나, 오빠, 동생으로 함께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이곳에는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부모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 잘 하셔야 되겠죠. 소설가 박목월 씨 다 아시죠? 그 박목월 씨의 아들 그분이 서울대 지금 석좌 교수 지금 이제 명예 교수로 얼마 전 퇴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차례 나와서 자기 아버지 박목월 씨에 대한 추억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 중에 하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있다라는 한 가지 사건을 그가 추억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임용을 받는 전화가 그 집에 옵니다. 대청마루에 아버지 박모호라고 이 교수님하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는 교수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임용을 넣은 상태였겠죠. 교수로. 그런데 서울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그 아들 누구가 서울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전화를 아버지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박목월 씨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하늘을 보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학생도 아니고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돌아온 게 뭐냐면요. 뺨을 엄청나게 세게 때렸대요. 그래서 대청마루 위에 앉아있다가 뺨 맞고 대청마루 밑에 땅에 떨어졌대요. 박목월 씨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시 웃은 건 네가 좋은 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웃은 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바르지 않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길을 가게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웃은 거다. 아직도 아빠 마음을 모르겠냐. 아, 이런 부모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교우님들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하는 대상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인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노아보다 노아가 한 100년을 기다렸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실 기다림의 황태사 아니십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은 한 인생을 기다려주심이 얼마나 깁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년은 항상 기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월이 좀 짧으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을 기다리시는데 포기함도 없으시고 다함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포기하고 그만 됐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다석에 들어서서 죄와 말씀의 순종의 그 다석의 선택의 순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그렇죠. 야구는 공의 한 점과 배트의 한 점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 선수가 3할을 친다는 건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할 8푼을 치면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3할을 친다는 건 아주 잘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의 타석에서 말씀과 내 욕망을 부딪힐 때 한 몇 할 정도 치십니까? 하나님은 아마 3할 정도 타자를 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그 인생 전체를 다 털어서도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한 컷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여주시거든요. 여러분 한 2할은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적어도 그 타석에서 가슴 졸이며 우리를 쳐다보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끔은 단타를 쳐서라도 좀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노아는 성숙된 인생으로 빚어져 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의 본질이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저처럼 기도하기 전에 주문처럼 그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날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 삶을 맡기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15년 오늘 이날도 치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12월 31일 송구영 신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신년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1월 1일 오전 늦게까지 자고요. 그죠? 아니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 시간, 새 날, 새 역사 이게 존재합니까? 좀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청년들은 좀 가슴이 아프지만 해 보러 안 가시죠 이제. 그 해가 오늘 뜨는 해나 1월 1일 날 뜨는 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그날 1월 1일이 된다고 새 시간이 되듭니까? 안 됩니다. 새 시간, 새 역사, 새 날은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위로부터 내린다고 합니다. 새 노래가 되는 비법도 가르쳐드렸죠. 의미를 깨닫는 것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삶을 체득함을 통해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3시간이 임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새날, 그 평강,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릴 비결이 없습니다. 노아가 후회 없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계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되는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5절 말씀의 주석을 개인적으로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노아가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 귀로 직접 듣는 이 자리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노아가 가지지 못했던 한글로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글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천년만년 다닌들, 교회와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은 이 말씀은 그냥 글자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 내 판단, 내 경험, 이걸 전적으로 다 적어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기준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신령의 레마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한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녹음하고 또 함께 돌려듣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왜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죄송한데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는 폭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 이동을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옛날에 끼던 꽃반지가 최고였는데 어느 태맹가 구리반지로 바뀌었다가 이건 반지가 아니네 금반지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금반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가치의 이동이 계속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이 물질에서 말씀이 가치롭게 여기게 된다는 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질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그래도 이만큼이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니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똑같을까요? 참 그것도 하나는 문이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해서 그분에게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꾸고 말해서 그분이 스스로 말씀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듣고 와서 듣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말고도,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탁월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하나 그들에게 안 끼어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누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셔야 될 건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죽으려니까 안 죽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한 번만 좀 죽게 해달라고.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를 죽여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노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 이외에도 여러분 왜 성경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넘칩니까? 그 마음도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TV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뉴스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자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들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신의파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가장 큰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사 한 명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게 내 심령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의존하는 자립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쉐어하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항상 하십니까? 아내에게 합니까? 아들들에게요? 아니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나와라.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 며느리, 아들, 일곱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여러분, 그럼 이 일곱 식구는 도대체 뭐 한 거죠? 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의를 보셨다고요? 노아 한 사람의 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잘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신약에 가서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노아 한 사람의 의로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들이 더불어 방주를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노아 한 사람만 의미고 노아의 가족들은 악인이었냐? 이 말이 아니죠. 노아라는 사람의 의의 그늘 아래서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가장인가? 나의 영적인 그늘 아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데 내 인생이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라는 나무가 가시나무라서 그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내 자녀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가? 왜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덟 식구를 포함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시작된 적은 없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이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성경 계속 반복했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공동체가, 민족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내 가정, 내 일터, 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영원히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흥함을 받고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멸함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구약이, 신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대비해서 성경의 여러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무엘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벽두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초반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노욕이 생기죠. 그래서 자식들이 성전에서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을 하잖아요. 삼지창 들고 가서 고기 다 걸리는 대로 가져가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 직분 내려놓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너 그리 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제어하지 못하면 누가 제어합니까? 하나님이 제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벌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다 지죠.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날 같은 날 홈리 비누아스 다 죽고 자기도 일어나서 그 비보 듣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며느리 안나 다 죽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족만 망칩니까? 공동체, 나아가 민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울 왕 처음에 뽑힐 때 얼마나 겸손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권력의 맛을 보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전쟁을 하는 그날 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세 아들이 한날 전장터에서 다 죽고 본인은 자살로 그 인생을 귀결합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빚어가지고 왕과 왕자를 발견해가지고 목 빼가지고 성벽에 효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집안 모두가 망하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전 군대가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시각이나 관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삼성이나 현대라는 거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거대 기업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가 흘러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 한 기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20년, 30년 일할 수 있고 가정들이 안정되고 이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삼성이나 이 현대가 기술력이 좋아서 이 땅에서 번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제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만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 일터가 하나님께 복받는 일터로 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의 기천을 때리는 이 말씀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사는 한 주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오면서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아마 이건 교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으로 가면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더 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때는 반대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십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죽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없습니다. 그 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도 우리 인생에 더하셔서 우리로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 명령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한 주간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레마로 들리시는 복된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긴 세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할 때에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받은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때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받은 그 기다림을 잘 베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갔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순종함과 인내로 나아가드려 하나님이 어찌할 줄 모르게 기뻐하셨던 그 노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